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와 구약 여호수아기입니다.
2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남을 헐뜯는 온갖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애타게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맛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분께 나와 살아있는 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내가 고른 귀한 모퉁이 돌이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돌이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돌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말한 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돌이며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걸려서 비틀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왕의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널리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사회에서 거류민과 같고 잠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같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본능과 싸우고 있는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바르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에게 적절한 경의를 표하십시오.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나 총독들을 존경하십시오. 총독들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핑계로 함부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높이 받드십시오. 종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인정이 많은 주인뿐만 아니라 마음씨 고약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괴로움을 참아내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매를 맞으면서 참는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옳은 일을 하고도 당하는 고통을 참아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고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몸소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게 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입은 상처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마치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목자이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여호수아기 제9장.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햇사람과 아모르사람과 가나안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히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사람인 기본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르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오게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야알임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이 되었다. 호수 저편에서는 무리가 예수를 보려고 호숫가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 전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배가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에 디베리아에서 배 몇 척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 전날 예수께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 가까이에 닻을 내렸다. 무리는 예수도 제자들도 그곳에 없는 것을 알고는 디베리아에서 온 배에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그들이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여라. 사람의 아들이 그 양식을 주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여쭈었다. 그렇다면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렵니까? 선생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주어 그들이 먹게 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도를 찾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일하며 찾고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긴 교훈이 59절까지 대화 형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교훈은 오늘 주님을 찾아 섬기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참된 모습도 헤아리게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는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필요를 위해 찾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때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찾게 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족들이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등등. 이 중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군중들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요한사도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2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주님께서 배를 타시지 않고 바다 위를 건너가셨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낸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찾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4절에 그랬습니다. 이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던 이유는 늘 주님께서 그런 여정으로 다니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갔을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5절에 제법 친절한 척 예수께 다가가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자신을 찾는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절에 주님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가를 물었습니다. 각자가 진실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그분을 바로 찾을 수 있고 바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일은 최종적으로 우리 각자가 주님께 드려야 할 답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찾고 섬겼느냐 물으실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진실한 답변을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점검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존재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가끔 그러한 고백과 나의 삶이 바로 되어 있는가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점검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영생을 위하여 찾으라는 주님의 당부를 듣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6절에 라고 책망과 비슷한 답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진지하게 내가 오늘 주님을 찾는 이유를 그때 그들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바로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이유에서 내가 주님을 찾는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확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6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어 있고 죽어서도 영원한 저주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하늘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늘의 대사관이 바로 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 떡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그때의 군중들처럼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가려는 것은 사람들의 죄성 때문이고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순결성을 잃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표적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표적이 주는 의미보다는 그 표적 자체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27절에 상반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육신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육신을 무시하며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당부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삶의 기준을 바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삶이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영이 육신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결국 사람은 영과 육, 어느 것에 이끌리냐에 따라 현실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당한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임을 바로 보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바른 이해와 선택을 하여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7절 하반절에 하셨는데 여기 이 양식이란 두말할 필요 없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영혼을 위한 양식이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그러한 양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군중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생각하는 것을 묻습니다.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시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에 묻습니다. 역시 오해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래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시려는 분의 생각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군중의 질문에 주님께서 친히 주신 답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29절 하반절에 하신 말씀은 그때부터 영원까지의 진리입니다. 죄의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뒤에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같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에게 독선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영생에 관한하는 예수도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답변을 주심에도 군중들은 다시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의 떡으로 배부르게 먹었음에도 또다시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보고 믿도록 기적을 보여달라고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표적이 부족해서나 생명의 진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욕 때문에 이미 충분한 표적에도 그 표적이 보여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한밤중에 양치도 목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빛을 비춰주셨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두려움에
두려움에 떨 때에 천사하는 말 이 땅 위에 구세주가 탄생하시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저 푸른 언덕 넘어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한밤중에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빛을 비춰주셨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두려움에 떨며
두려움에 떨 때에 천사하는 말 이 땅 위에 구세주가 탄생하시네.
저 푸른 언덕
저 푸른 언덕 너
기다려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경을 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를 담은 요한계시록과 그리스도교의 권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에 있는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이 책을 종종 묵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소아시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반모섬으로 유배당에 갔을 때 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아마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일 것입니다. 이 책은 소아시아에 있던 주님의 일곱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들 일곱 교회 가운데 두 교회는 매우 칭찬을 들었고, 두 교회는 매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도 받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요한이 주의 날에 본 환상의 기록입니다. 주의 날이란 주의 첫날 일요일인데 곧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아마 성경의 어떤 책도 이렇게 상징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가 이 책에 나온 수많은 사물과 상징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이 책은 매우 상징적이라는 점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의 기록은 문자적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예언서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일곱 촛대는 이 책의 수신자들인 일곱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과 환상을 해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아무 주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난해한 구절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내리는 학자나 대부분의 시간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설교는 청중의 흥미를 끌 수는 있지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이로써 성경의 모든 기록은 끝이 납니다.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완성됐지만 그 영향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하는가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계명들을 오늘날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분열의 기본적인 원인은 권위의 문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가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이 권위라고 여기면서도 그것을 성문화된 교리로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권위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권세는 권위를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계실 때 다음과 같이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와 같은 권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범을 받은 사도들의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가르쳤으며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들의 권면과 가르침은 예수님의 권면이나 가르침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성경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권위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화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죄함으로써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요한이서 1장 9절에서도 당호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도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성경의 명령이나 교훈의 본질을 오늘날 21세기에 맞춰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시대에 침수를 행했던 세례의 방법을 약식이나 물뿌림으로 변경하는 것 등은 성경의 교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조나 교리 혹은 신앙 고백 등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그와 같은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혹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권위로 받아들인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에서 경고한 것처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와 같은 신조나 교리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는 바로 그 사실이 성경과 일치될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에 걸쳐 신약교회의 본질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1세기의 초대교회가 어떠했으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순전한 교훈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에게 이처럼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구의 최북단 알래스카에서 송출하는 이 전파가 알래스카를 넘어 러시아, 중국, 한반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